네,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.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
네, 안녕하십니까.
예,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?
네, 최근 미국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 비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. 이런 가운데 드론, 즉 무인 비행기가 홍수에 휩쓸려 희생된 사람들을 찾는 데 쓰였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드론입니다.
예, 이 드론이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말하는데요. 명칭이 이 드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.
맞습니다. 무인 비행기, 무인 항공기 또 그냥 줄여서 무인기라고도 하고요. 영어로는 UAV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Unmanned Aerial Vehicle을 줄인 말입니다.
예, 또 어떤 때는 UAS라는 말을 쓰기도 하던데요. 이건 뭔가요?
네, 미 연방항공청 FAA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네. Unmanned Aircraft System을 줄인 말입니다. 번역하면 무인 비행기 체제 정도가 될 텐데요. 이건 무인 비행체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, 그러니까 지상 조종기기나 통신 장비 같이 무인기를 날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들어갑니다. 또 이 현재 언론에서 흔하게 쓰는 말인 드론은 영어로는 윙윙거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.
네.
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.
예, 그런데 이 사실 드론은 지금까지는 주로 군사 분야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?
맞습니다. 2001년 9.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테러 조직의 근거지나 고위급 테러 분자들을 공격할 때 드론을 많이 써서 이 드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. 군사용 드론은 주로 정찰이나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때 쓰입니다.
그러면 이 드론은 최근에 개발된 무기겠군요?
아닙니다. 이미 1차 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초보적인 형태의 드론이 있었습니다.
네.
물론 이 기술적인 문제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는 못했죠. 그러다가 군사용 드론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베트남 전쟁 때였는데요. 이때 미군이 정찰용 드론을 운영했습니다. 이후에 이스라엘이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됐는데요.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도 군사용 드론을 다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무인 비행기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미국입니다.
네.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.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드론, 무인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김정우 기자, 군사 분야에서 발휘된 이 드론의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런 성능을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
물론입니다. 각종 군사 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드론은 이 민간 분야에도 아주 구미가 당기는 물건입니다. 드론은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는 비행기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.
네.
일단 유인 비행기보다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. 또 유인 비행기가 갈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고요. 또 유인 비행기보다는 운용할 때 드는 돈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 업계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은 이 상업용 민간용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예, 민간 분야에서 이 드론을 쓴다면 주로 어떤 용도로 쓸까요?
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요.
네.
최근 홍수 피해를 본 미국 텍사스주나 오클라호마주처럼 이 드론으로 재해 지역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 기상 관측이나 국경 감시, 영화 촬영, 통신 중계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쓸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농업 분야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고 합니다.
예, 그런가 하면 이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곳도 있었죠?
네,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3점이죠. 아마존인데요. 아마존이 작년이죠. 작년에 물건을 소비자 집에 직접 가져다 두는 드론을 선보였는데요. 아마존 측은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 드론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.
네, 이런 걸 보면 이 민간 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상업용 드론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죠.
그렇습니다.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인데요.
네.
이 드론이라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같은 드론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요.
네.
또 무인 비행기가 유인 비행기하고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. 또 이 드론이 고장이 나면은 떨어지면서 밑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. 또 최근에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설비를 이 컴퓨터로 해킹하면 남이 조종하던 드론을 뺏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
예, 또 이 상업용 드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우려가 바로 사생활 침해 아니겠습니까?
맞습니다. 드론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런데요. 네. 이런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이 민간용 드론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
아까 미국이 이 무인기 기술에서 선진국이라고 하셨는데요. 그럼 이 상업용 드론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상태입니까?
아닙니다. 많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. 이 미국 정부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 상업용 드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군용을 제외하고는 민간용으로는 주로 경찰이나 정부기관들이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서 무인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간용 드론이 금지된 건 아닌데요. 네. 작년에 석유회사죠. BP라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탐사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걸 허가받았고요. 또 최근에는 몇몇 영화 제작자가 영화를 찍는데 드론을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
네, 그런데 이 올해 초인가 이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과 관련된 규정 초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?
그렇습니다. 이 규정이 무게가 25kg 이하인 소형 드론에 적용되는데요.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이 드론을 조종하려면 나이가 17살 이상 돼야 되고요. 이론 시험을 보고 교통안전청이 허가하는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. 또 드론의 실제 운행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요. 상업용 드론은 지상 약 150m 이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속도도 시속 160km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. 또 조종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한도 안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낮에만 움직일 수 있고요. 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위로는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. 이번에 나온 규정도 초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. 네. 이런 가운데 미 연방항공청은 미국 안에서 6군데를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관련 당국과 민간기업 그리고 연구조직이 상업용 드론을 실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.
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.